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네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5편 말씀을 통하여 의인, 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에게는 복과 은혜 또한 함께 따른다는 그런 위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편에서는 원수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였습니다. 5편 전반부 1절에서 6절까지 시인의 원수들은 오만한 자들,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모습으로 시인은 괴로움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후반부인 7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수많은 모양으로 달려드는 이 악인들에게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해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11절에서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 즉 주의 보호를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기 자신을 죽이려는 그 악인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은 성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그 간구에 확신이 생기고 자신 스스로 말씀 가운데 그하여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이 이처럼 12절 중에서 전반부 6절과 후반부 6절에 그 명암이 분명한 것처럼 오늘 본문 6편도 절수는 균등하게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시인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시인은 말 그대로 피를 말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8절부터 갑자기 그의 태도가 달라졌고 그 시제가 과거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편 6편을 읽게 되면은 이 시가 참회를 주제로 하는 시인가 아니면 아프거나 고통받아서 부르짖는 병자의 시인가, 그것도 아니면 원수들로 괴롭힘을 당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인지 잘 분간이 안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부분이 모두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의 중심 주제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 또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부터 교회는 시편에서 7개의 시를 추려서 참회의 시로 사용해 왔는데 바로 이 시편 6편이 이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참회의 시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회의 시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는 가운데 그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시에서는 그러한 죄에 대한 돌아섬이나 죄 고백이 좀 불분명합니다. 7절, 8절과 10절에서 대적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원수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5편에서처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몸이 수척해졌다든가 뼈가 떨리거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건대 이것은 또한 깊은 병이 들었거나 정신적으로 그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태에 이른 자신의 모습이 주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대한 의문도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그 진노의 이유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오랜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어 갔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께 견책을 당하면서 몸과 마음이 곤핍한 상태임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쇠약해져 있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는 현재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뼈가 떨린다는 것은 온몸이 근본적으로 아프고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몸의 근원을 지탱해주는 뼈가 흔들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체가 썩어도 뼈는 끝까지 남아있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것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체험을 해봤다는 뜻으로 뼛속 깊이 느낀다는 그런 표현을 종종 우리들은 사용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정적 앞에 도망가야 했으며 또 왕이 되어서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당면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2절부터 언급되고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라고 오늘 표현했던 것이며 이것이 자신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도구였던 것으로 다윗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로 책망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견책하거나 징벌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여러 번 1인칭 소유격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절 나의 뼈가 떨립니다. 3절에서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4절 나의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6절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7절에 내 눈, 내 모든 대적, 8절에는 내 울음소리, 9절에는 내 간구, 내 기도, 10절에는 내 모든 원수들. 시편 기자가 철저히 자기 자신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현재 고통이 매우 극에 달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 시편을 쓸 당시의 다윗은 모든 힘이 소진되고 낙담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 또한 황폐하고 의기소침했던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병들어 몸이 약한 사람은 사실 밥맛을 잘 모릅니다. 밥은 먹어도 아마 약을 먹듯이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투정도 많을 것입니다. 불평도 많아지고 신경질도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구나 참으로 피곤합니다.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공경에 처한 그의 영혼에서 짜낸 것으로 그 고통으로 단 하루, 단 한 시간, 단 1분도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운 그런 극한 지경에 처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물론 댁에서 우리가 아파 눕거나 아니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시다면 이 시편의 내용이 아마 가슴에 와 닿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정신건강을 위한다면서 최면요법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중에 카우치라고 하는 최면형 특수 소파에 환자를 누이고서는 심리적인 마음의 불안을 해소시켜준다면서 주문에 따라서 최면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료할 때 암시를 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시험 볼 때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면이 수면 상태와 다른 것은 의사가 말하는 소리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최면을 받는 사람의 의식은 수면 상태가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불안에 휩싸이기 쉬운 이 현대 문명 사회에서 최면요법이 단지 임시방편으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것 이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러한 방법 외에도 요가 같은 명상요법이나 음악치료, 미술치료,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노력들을 우리 주변에서 단적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동가이면서 시인인 박노해 시인은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네 가지로 보았습니다. 생태의 위기, 전쟁과 테러의 위기, 새로운 빈부격차,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영혼의 불안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불안함이 바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지난 1년 호스피스 봉사 부원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험한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면 깊은 좌절감과 더불어 삶의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의문 가운데서도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는 물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도 종종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괴로운 삶을 사는 동안에 겪었던 그 고통을 그도 이렇게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선배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생각했고 시편은 그런 점에서 신앙의 다양한 차원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편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자신에게 간절한 기도로 또한 가슴에 와 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본문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 모두 세 번 다 명령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자신이 느끼는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첫머리에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한글 성경에서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미닛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팔형금으로 연주하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덟 번째 줄에 맞추어 그렇게 연주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덟 번째 줄에 맞춰서 연주하여 부르라는 그런 것인데 한 옥타브 위로 부르면은 아마 여성의 목소리와 비슷한 그런 고음을 내게 되는 처량한 그런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오는 여호와여라는 외침이 다섯 번 나오고 있는데 시편의 기자는 이 부름의 용어를 통하여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다섯 번이나 절규하며 부르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한 그때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얼마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은 그 약속을 근거하여서 오늘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방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5절에서 서울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는 고백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죽음 이후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삶이 더 이상 계속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인 것입니다. 좌절을 이렇게 사전식으로 표현하면은 자기는 자격이 없고 잘될 희망도 없다는 느낌을 포함한 정서행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좌절로 생활 전반에 걸쳐서 정신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의 부분에서 침체가 전반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 가운데 죽을 지경으로 힘들어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기도자의 침상은 눈물로 젖고 또 젖었습니다. 눈물은 구약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을 많이 쏟아내었음을 또한 보여주는 말입니다. 실제로 눈물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기력이 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은 예로부터 건강 상태의 척도로 쓰여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 진노가 아닌 긍휼로 현재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밤을 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음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밤 시간에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쉬고 있기 때문에 하루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때 더욱 괴로움이 더욱 심해지는 법입니다. 특히 병원에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 시간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일 것입니다. 이때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이 절로 흘러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은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은 이 모든 장애물을 치울 수 있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간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그냥 눈물 자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너무나 눈물이 메말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동적인 드라마 때는 가끔 흘리는 그 눈물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때 참으로 많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레위기 26장 16절에는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눈이 근심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쇠하여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내적 고민과 고통은 마치 이처럼 불 앞에 양초가 내리듯이 육체의 힘을 계속해서 소진시키게 됩니다. 슬픔은 영혼을 어둡게 만들고 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또 예전에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조차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검은 구름을 들이우면서 우리의 마음조차 약한 촛불처럼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처럼 공간 처지가 되면은 사람은 온몸에 창백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저처럼 파랗게 질리며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대부분 외적인 고통이었지만은 또한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엄청난 생각 가운데 슬퍼한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처음 당할 때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심을 품지 않다가도 고통이 길어지고 심해지고 피할 수 없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육체가 약해져 있으면 영혼이 고통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그렇게 영혼이 불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의 기도가 단계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2절, 3절처럼 나의 몸이 수축해지고 나의 뼈가 떨리면은 나의 영혼도 떨릴 정도로 괴롭습니다. 그래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시편 기자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5절, 6절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죽음을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7절, 그래서 내 눈이 이제는 쇠약해질 대로 점점 쇠약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초췌한 모습의 다윗에게 있어서 응답 없는 시간은 참으로 무한적인 것과 같이 긴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보았던 3절 말씀처럼 주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듯 암담하고 답답함을 느끼면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절대 끊어버릴 수 없듯이 사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깊은 의심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도 결코 서두르시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성취하기 원하시는 일들은 그분의 계획이 연결고 성숙될 수 있는 합당한 때가 와야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 히브리어 동사가 혼동되어 사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시제의 동사들이 뒤섞여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동사에서 동사는 시간을 나타내기보다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을 읽을 때도 그 동사가 사용된 문맥을 통해서 이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탄식의 기도가 과거의 시제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9절에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시편 기자는 지금까지 자신이 죽음의 골짜기를 드나들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던 사람이 한탄 속에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가 단한 확신의 어조를 보여주면서 이 시의 분위기는 급전되고 있습니다. 왜 좌절과 낙담이 사라졌으며 행악자들 향하여 외칠 수가 이제는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좌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씀에 화들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맛을 경험했구나. 처음 쉽게 맛을 알 수는 없지만은 일단 한번 그 맛을 보면은 세상의 맛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맛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을까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하는 소리보다도 우리의 태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눈물에서 나오는 소리를 더 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탄식과 눈물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 말하면서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고 흘리는 이러한 단순한 눈물이 하나님의 귀에는 더 크게 들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하에 있는 수맥의 물이 지표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보시듯이 사람의 눈물이 얼굴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눈물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에 있는 슬픔을 쏟아내면은 하나님은 그 열린 창을 통해서 많은 눈동자 저편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럴 때 잘못을 뉘우치는 자녀가 잘못을 깨달으면 말로 잘못한 것을 분명히 표현하기 전에 이미 부모님은 기뻐하고 계시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참회하는 죄인이 처음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나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후에 이 죄인이 분명한 눈으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그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말로 표현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이미 들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안 다윗은 이처럼 확신 가운데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 시인에게 담대함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눈물의 가치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침묵과 묵상의 기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켄가이어라는 분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물만이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곳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윗은 다윗 생애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숱한 좌절감의 그늘 가운데서 살아야 했지만은 그럼에도 다윗은 그가 구름 속에서 다시 어떻게 뻗어나올 줄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기도를 다윗이 딱 한 번만 하고 나서 8절로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다윗이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그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줄 뿐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4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세 번이나 간절히 외치며 기도했는데 8절과 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받으셨다고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흐느껴 오는 것보다는 참으로 계속해서 참회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 9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시편의 기도의 의조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마치 루터의 표현처럼 영혼의 거머리와도 같아서 영혼의 독을 빨아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다시금 걸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할 때 이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 말씀은 또한 나의 기도를 받으십니다라고 미완료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들으셨다는 완료형이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오늘 이 과거의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해서 현재에도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현재 미완료형 시제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다윗은 과거에 조금 전에 응답받았던 그 들으심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2절에서 나의 뼈가 떨리고 3절에서 나의 영혼이 떨렸는데 10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생에 깊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원수들이 이제는 심히 떨게 되었다고 그렇게 인생이 역전되었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편 6편과 같습니다. 여전히 1절에서 7절처럼 긴 고난의 길이 훨씬 많은 듯 하지만은 8절에서 10절처럼 주님에 대한 확신을 느끼면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로 나아가는 때는 언제입니까? 어두운 톤으로 계속되어 왔는데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영혼이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탄식과 눈물로 지시오는 날들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사순절 참회의 기간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시편이 3분의 1 이상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또한 한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찬양시와 감사시보다도 시편 기자의 자신의 감정 표현이 역력한 그런 그 시들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기도가 머나먼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오늘도 필요한가? 이런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현실적으로 이미 타협해서 살아가는 우리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하여서 천국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거나 잊으신 것 같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강도는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이미 조절해 놓으신 것일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리고 그 속도가 대단히 느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 인내심 없는 시각으로는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라는 이 확신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을 때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제는 그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점점 변해졌고 진노의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깊은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긴 터널을 통과해야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우리 인내의 한계를 넘어설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 기도를 들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참으로 참회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이 그 고통스러운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또한 주님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혼자 있지 아니하고 진노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오기는 우리가 비록 낭망하고 좌절할지라도 하나님 미력하나마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